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이미징 101이고요. 이미징 101이라고 해서 지금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권순만 팀장 보고 저분 보고 발표를 하시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미징 그림이 아닙니다. 그림이. 그림이 아니고요. 그림에 대한 얘기는 드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윈도우를 설치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회사에서 윈도우 어떻게 설치하세요? 또 엑스박스 한 100대쯤 있어야 되죠. 지금 그걸 들으려면요. 예. 앞서 어떤 곳에 갔는데 아크마우스 두 개로도 안 되더라고요. 답변 안 하시더라고요. 요새 아크마우스 그 따위야 이런 눈빛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 윈도우 어떻게 설치하나요? 윈도우 CD로. 예. 조금 더 나가시는 분은 USB로. 그래서 깔아요, 막. 그래서 혹시 뭐 집에 뭐 남편, 부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윈도우 좀 새로 깔아달라면 그분들은 IT 한다면 제일 많이 해달라는 게 오피스 깔아달라는 거나 윈도우 깔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오래 컴퓨터 깔아줬어, 주말에요. 그래서 윈도우를 막 깔았어요. 그러고 제일 먼저 이제 한번 당황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같은 데서 깔다가 본인 컴퓨터 없어요. 홀딱 다 밀었어요. 첫 번째로 당황한 멘붕되는 시점이 언젠가요? 랜카드 드라이버가 하나도 없을 때. 어딘가에서 카피를 해와야 될 랜카드 드라이버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본인은 빨리 해주려고 뭐 와이브로도 갖고 많이 갖고 왔는데 와이브로까지도 못 가고 예, 뭘 해야 되죠? 또 다른 컴퓨터로 수배를 빨리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때 우리 집 가서 라면 먹을까? 뭐 이것도 돼요. 괜찮죠? 예. 예. 그래서 드라이버 깔고요. 그 다음에 뭐 하죠? 그냥 주나요? 뭐 해야 되죠? 업데이트 깔아야 되죠? 업데이트. 윈도우 7 SPO는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 돌리면 업데이트가 어제자로 몇 개가 올라올까요? 네? 184개. 또 제가 어제 캡처했는데요. 예, 그 사이 4개가 더 나왔습니다. 야, 제가 엑스박스 드린 자에서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188개가 올라오고요. 얼티밋 기준으로. 얼티밋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선택자 업데이트 45개인데 이 중에 몇 개는 랭귀지 팩입니다. 이걸 또 열심히 깝니다. 예, 윈도우 까는 시간보다 이것 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옛날에 저희 팀에서 우스개로 윈도우 까는 시간보다 .NET 프레임워크 4.0 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윈도우에서 새로 까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깔았어요. 근데 이제 뭐랍니까? 오빠 아니면은 뭐 누나 아니면 동생 오피스는 오피스 2013 까시면 패치 몇 개쯤 올라오던가요 지금요? 서비스 팩 1 기준으로 걔도 어마무시하게 또 올라옵니다. 제가 이미지가 준비한 해봤더니 어마무시하게 다 올라와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다 했어요. 그때 선생님들에게 이런 컴퓨터를 내일까지 회사에 100대를 다 깔으라 그럽니다. 시나리오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요? 이럴 때 이제 이미징이라는 걸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이제 기본 틀을 만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아직 많이 안 쓰시는 윈도우 8과 윈도우 8.1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롤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링크를 잡아놨는데요. 가보죠. 하나를. 이 슬라이드는 나중에 그대로 링크가 붙어있는데 드릴 거고요. 오늘 상당수의 얘기는 시간 관계상 링크로 대체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꼭 이렇게 진짜 예. 세미나에서 클릭하면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머피 법칙이에요. 머피 법칙이요. 열릴 거예요. 예. 열린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기 안 뭐가 있냐면요. 윈도우 8이나 8.1은요. 매달 매달 업데이트 나오면 한두 달 뒤에 그 패치를 묶은 업데이트를 릴리스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는 최신의 롤업을 까시면 그 앞에서 깔린 롤업은 다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얘기인지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거기서 꼭 이제 설문조사까지 하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게 몇월 달에 나온 건가요? 2012년 12월에 나온 겁니다. 이 패치를 받아서 설치하시면 앞선 패치를 모두 다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훨씬 편하죠? 옛날에는 이제 188개씩 받으셔야 되는데 윈도우 8부터는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거의 매달 단위로 롤업이라는 걸 그 전달 거를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묶어드립니다. 근데 얘는 중요 업데이트가 아니라 별도로 받으셔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꽁수가 생겼죠. 윈도우 100대를 깔고요. 근데 안타깝게 7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하시기 위해서 서비스 팩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서비스 팩도 요새 그렇게 잘 안 나오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7 같은 경우는 여전히 188개를 오늘 까셔야 되고요. 아니면 내버려두면 새벽새 지가 알아서 리부팅이 되겠죠. 어떻게든지 가네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모두 다 누적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UR이라고 표현합니다. 업데이트 롤업이라고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가 설치하는 윈도우 미디어의 이 폴더들이 어떤 구조고 이거를 설치하실 때 어떻게 쓰실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 제 오늘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런 윈도우 7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예, 금색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갑으로 팔라고 갖고 있는데요. 뒷면에 스티브 발머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200개인가 300개인가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윈도우 7 런치할 때 관련된 사람들한테만 선물로 준 겁니다. 자랑하려고 찍어온 거고요. 예, 이 안에 CD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CD를 넣으면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일반적으로 찍는 거 이러면은 많이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고스트입니다. 고스트. 고스트는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지금 시만텍이 갖고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근데 큰 차이는 고스트는 디스크를 통째로 굽는 겁니다. 굽는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을 본 것은 저는 학원 같은 데서 실습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강사님을 준비하시면 다 내려보내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얘는 컴퓨터가 바뀌면 잘 안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스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를 까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점은 설치할 때 원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의 빈 공간까지도 모두 다 캡처링을 뜬다는 겁니다. 디스크를 통으로. 그리고 이미지 숫자에 따라서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회사에서 난 영문판 깔아줘. 나는 한글판 깔아줘.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언어 다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고스트 이미지가 몇 개나 있어야 될까요? 언어별로 몽땅 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4비트, 32비트 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얘를 한 달마다 어딘가에 풀으셔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최신의 이미지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언제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윈도우 XP나 2003 시절에는요. 그 컴퓨터 제조 회사 가보면요. 이미지가 진짜 많았어요. 요즘 전 세계 수출하는 나라마다의 언어에 대한 이미지로 이미지를 다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반의 이미징을요. 섹터 베이스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좋은 점은 한 번만 공부하시면 쉽게 떠서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조건은 회사 내에 모든 컴퓨터가 똑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 되게 쓰기 좋죠. 똑같은 컴퓨터 되게 많으니까요. 근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요. 비스타 이후부터 파일 기반 이미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윈도우의 소스란 폴더에 가보시면 이렇게 용량이 뒤따큰 파일이 두 개가 있다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확장자가 WIM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파일은 말 그대로 현재의 하드디스크의 윈도우 최초 설치 상태를 묶어놓은 집 같은 압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어딘가에 부을 수만 있는 방법을 아신다면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oot.wim이라는 파일은 선생님들께서 윈도우를 설치할 때 CD든 USB든 부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파일이 들어있는 것을 boot.wim이라는 파일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nstall.wim이라는 파일은 윈도우가 초기 상태로 설치된 하드디스크의 상태를 그대로 구워놓은 압축 파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IM은 좋은 점이 중복 파일을 하나만 저장하는 싱글 인스턴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에디션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XP 시절에 스누피 에디션 받아보시면 막 모든 에디션이 다 들어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스누피 씨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윈도우 7이나 8 같은 경우도 언어가 아니라 에디션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7으로 따지면 얼티밋이 있고 그 밑에 프로페셔널인가 있고 홈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걔를 개별적으로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단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얘기했던 2000시절에 와우 에디션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우 에디션을 만드는 거. 그리고 당연히 이 파일들이 계열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헤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파일은 하나만 저장되어 있고 포인터만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원본 CD를 보게 되면은 어떠한 에디션이 들어가 있는 것도 64비트 기준으로 대략 한 3기가 정도면 다 파일이 떨어져 나옵니다. 얘 압축을 풀어 제끼면 대략 한 12기가에서 13기가 정도의 이미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드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WIM은 파일 기반이고요. 섹터 베이스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개의 에디션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감이 잡히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게 프로페셔널인데 뭔가의 명령을 때리면 이게 뭘로 변신을 할 수 있을까요? 얼티밋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7이나 8이나 보시면 이 시스템 프로퍼티, 즉 시스템 등록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요. 최상위 버전이 아니면 여기 밑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최상위 버전만 쓰시죠. 네.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CD키를 집어넣으면 리부팅 한번 하고 변신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건 안 되지만 위로 올라가는 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윈도우가 거의 모든 컴포넌트들이 컴포넌트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턴 오프 기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프로페셔널을 갖고 있더라도 WIM에서 뭔가의 명령을 내려주면 얘가 얼티밋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움직여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서버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랑 데이터 스타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요. 그것도. 그 다음에 WIM 파일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꼭 안 깔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WM 파일을 갖고 있으면 아까 받으셨던 업데이트 롤업 파일을 집어넣어서 가상 가장 레스티스트한 이미지로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럼 얘만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 설치하더라도 패치를 클릭하면은 재수 없으면 몇 개 나올 수 있고요. 재수 있으면 하나도 안 나오는 이미지를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맞겠죠? 그리고 파일을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풀어 제낄 때 유저스 폴더 같은 걸 안 건드리면 하드디스크가 포맷 안 되고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보통 컴퓨터를 설치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요. 아예 다시 까는 거. 몰라요. 클린 인스톨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한다 표현하죠. 근데 여기 엔지니어분들 되게 많으실 때 뭘 더 선호하십니까? 클린 인스톨 훨씬 선호하십니다. 옛날부터 특히 윈도우 하셨던 분들은요. 업그레이드 이퀄 쓰레기 컴퓨터가 되는 지름길이라 표현을 합니다. 예. 맞잖아요. 근데 윈도우 10이 이제 거의 이제 계속 서비스 방식으로 된다라고 들으셨죠? 저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아침마다 업그레이드 합니다. 지금 그 테스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보다 몇몇 분들이 SNS에서 써놓은 거 많이 봤었는데 업그레이드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존해야 될 파일에 대한 위치를 내버려 두고요. 새로운 파일을 다른 곳에 이렇게 배치시키고 하는 형태의 기술들이 들어있고요. 그거에 시작점이 되는 것이 WM 파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응용하는 심볼릭 링크를 사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걔를 심볼릭 링크로 다른 데다 잡아주고 업그레이드하고 원상복구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방법론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들어보셨나요? WM 파일을 원래 지금 제가 풀어서 붙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파일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는 부트 헤더만, 부트 프로그램에 있다면 그냥 그 파일을 가지고 부팅할 수 있어요. 더 심하게 나와보면요. 우리 VHDL 파일 가지고 부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석이나 설날 때 꼬마애들이 조카들이라서 컴퓨터 망가뜨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VHDL 파일로 컴퓨터 부팅시켜놓고 게임하라고 그러고 걔네 집에 가면은 원래 컴퓨터로 부팅해서 VHDL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가시면 컴퓨터 재설치하시죠. 네. VHDL 파일을 가지고 실제 컴퓨터도 부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VHDL 부트는 윈도우 7부터 있었던 기능이고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다시 미는 것이 아니라 VHDL 파일 카피해 오셔가지고 걔를 가지고 부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형태로 윈도우 8.1에서는 WIM 파일 가지고도 부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상에서는 이 부분에 원래 뭐가 풀어 제껴져야 되죠? 이미지가 풀어 제껴져야 되는데 이미지를 뒤에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걔를 그냥 포인터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많이 욕먹은 중에 하나가 뭔가요? 윈도우 설치하면 기본 용량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32기가 이하의 작은 머신들은 윈도우 깔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WIM 부트를 하시게 되면 이 파일을 그대로 부트하기 때문에 대략 한 3기가 정도 용량만을 윈도우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의 용량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만드는지는 링크를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대략 벌써 제가 15분을 떠들었는데요. 이 파일에 대해서 열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냐? 근데 안타깝게도 그래픽 도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명령어로 여시거나 파워쉘로 여시는 게 일반적인 답이고요. 윈도우 비스타 때부터 하셨던 분들은 이미지 X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 디즘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디즘 아니면 파워쉘에서 관련된 모듈이 있습니다. get 커맨드 모듈 디즘. 윈도우 10 안 깔아보신 분은 파워쉘에 왜 색깔 나오는지 모르시죠? 이제 파워쉘에 색깔도 나옵니다. 예. 이렇게 엔터 치면 관련된 명령어도 이렇게 쭉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예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 눈치 빠르신 분은 감이 오시는 명령어가 있을 겁니다. 요거요. 뭘까요? WIM을 어딘가에 마운트 한다는 겁니다. 마운트라는 단어가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얘를 어딘가에 포인팅을 해서 마치 풀어진 것처럼 열어달라는 뜻이죠. 이렇게. 다음에 다 작업을 하고 나면 뭐 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얘를 뜯어내는 명령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마운트의 반대말이 뭐를 합니까? 디스마운트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이미지를 뜯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벌써 하나 아셨죠? 붙이고 떨어뜨린 것까지 보셨어요. 근데 이제 뭐 해야 되죠? 아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랜카드 드라이버를 인터넷에서 받으실 수 있죠. 근데 보면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꼭 보통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을 해줘요. 압축 버전이 있고요. 설치 버전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왜 두 개를 내줄까요? 일반적인 사람은 뭘로 설치하는 게 제일 좋죠, 그냥? MSI 가지고 더블클릭해서 셋업 돌리면 돼요. 근데 엔지니어분들은 그 파일을 가지고 뭔가를 자동화하실 때 필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 MSI만 이미지 드라이버로 주는 회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쁜 말로 따지면. 왜냐면 이미지 못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지를 만들 때 어떠한 공수를 부려야 되냐면 그 파일을 설치 완료 후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작업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INF 파일이라든가 SIS 파일 같은 압축본을 제공을 해주면 이 명령어가 또 보이시죠? 지금요. Add Window Driver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이미지에다가 드라이버를 다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최신의 10인치짜리나 8인치짜리의 태블릿을 사보신 분은요. 윈도우 새로 깔고 싶어서 USB 부팅 시키면 부팅 화면에서 터치 안 먹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맞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터치가 안 된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걸까요? 드라이버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뭐 하시냐면 그 작은 기계에다가 마이크로 USB에다가 키보드를 꽂아가지고 예? 윈도우를 설치하시고 뭐 하십니까? 윈도우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예?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해서 반영을 시키세요. 그때부터 터치가 되죠. 근데 만약에 그 파일을 미리 구할 수 있다면 부어놓으면 터치가 되는 윈도우 설치 파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얘는 부트에다 넣어야 될까요? 인스톨에다 넣어야 될까요? 부트에 넣어야겠죠. 최초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명령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파워쉘보다는 디즈미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즈미.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윈도우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업데이트 롤업 같은 거를 미리 부어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얘기 하시죠. 내가 업데이트 파일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지 모른다. 인터넷에서 윈도우 업데이트 카탈로그라는 사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네, 이것도 스파르타에서 안 열리네요. 네, 이런 사이트로 오게 되고요. 뭔가를 검색을 하라 그러는데 이 뒤에 KB 넘버 있죠. KB 넘버. 그래서 제일 최신 거를 받으려면 3013769 그래서 여기 3013769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되는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거 설날 추석에 많이 받아가시잖아요. 특정 회사 서버들 인터넷 안 된다 그럴 때 업데이트 해주려고 다 받아서 갖고 가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어디도 있을까요? 서스, W서스에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거기서는 캡으로 존재합니다. 캡. 캡. 그걸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라이버 추가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언어팩 같은 거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언어팩.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못 깔렸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위 버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여쭈시는데요. 오프라인 이미지의 레지스트리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이미지 레지스트리. 잠시 후에 마운트를 시키면 요 레지스트리 파일이 여기 있는 거 아셨나요? 윈도우에. 우리가 이 REG Edit 실행하면요. H키 로컬 머신 밑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이 윈도우의 시스템 30 밑에 config이란 폴더에 있습니다. 그냥 CMD 누르고요. 윈도우스 밑에 시스템 30이 밑에 config이라 치면요. 안 가집니다. 당연하죠. 레지스트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이 걸려 있겠죠. 그런데 관리자 모드로 되어 있을 때 CD config을 쳐보면 들어가고요. DIR을 쳐보면 많이 보셨던 security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는 레지스트리가 여기 존재를 합니다. 이거 지우면 어떻게 되게요? 퇴사할 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네. 그럼 걔를 마운트 시킬 수 있습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현재 컴퓨터에서 무언가로 이미지를 붙이고 요 폴더에 있는 요 파일을 레지스트리 로드를 시키면 내 컴퓨터의 H키 로컬 머신 밑에 테스트란 레지스트리 키가 생깁니다. 그 밑에 해당 머신의 레지스트리가 보인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시면 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이미지를 어딘가에 또 풀어가지고 예, 네, 맞죠? 원래 그러잖아요. 아시면 쉽게, 모르면 어렵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예. 백문이 구령이거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머신을 찾아가겠습니다. 네. 여기 있나? 예. 여기에 탐색기를 열면요. 제가 미리 소스 밑에 이런 원본 파일들을 쭉 복사를 해놨습니다. 윈도우스 밑에 소스 밑에 install.wim이라는 이런 파일이 하나 존재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얘를 첫 번째로 마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운트를 할 때는 필요한 것이 빈 뭐가 필요할까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images라고 하는 빈 공간 하나 만들어놨고요. 명령어 뭐였죠? 아까 기억하시죠? 잘 보이시죠? 뒤에서도요. 크니까요. mount windows image image path는 뒤에 소스에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폴더는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라고는 고민을 했거든요. 소스에 install.wim 닫고요. 그다음에 패스, 마운트할 패스는 뒤에 images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러고 엔터 치면 에러 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미지 하나에 여러 개 에디션이 들어있는 경우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더블라임에 인덱스가 있어서 얘를 바라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걔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걔는 여기서 확인할게요. get windows image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이미지 패스는 뒤에 소스에 windows 8.1에 소스에 install.wim 엔터 치면 이 파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요. 다행하게도 얘는 인덱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가 1번이고요. 3기가짜리 파일이 대략 13기가가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인덱스 번호 1 치고 제가 이거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러닝이 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치 설치된 것처럼 여기가 아니죠. 설치된 것처럼 이미지 폴더 밑에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처음 보셨나요? 처음 안 보시길 기대합니다. 근데 제가 요새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처음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WRM이 이렇게 마운트가 됩니다. 그럼 이게 마치 뭐처럼 되는 겁니까? 설치된 윈도우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감이 더 오실 거예요. 애드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드라이버다 넣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듯이 모두 마운트 할 수 있을까요? boot.wrm 파일도 마운트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소스에서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드라이버 몇 개를 받아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 드시죠? 회사 내에서 쓰는 컴퓨터 드라이버가 50개 돼요. 그러면은 야 이거 언제 하나씩 다 애드 시키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마운트 되는 동안요 추가할게요. 애드 윈도우스 야, 돌아가면 또 안 되는군요. 하나가 더 네 기다릴게요. 거의 다 됐으니까요. 드라이버 추가할 건데요. 거의 다 됐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드라이버 추가시킬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업데이트 파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파일도 제가 미리 넣어놨는데요. add windows driver 잘 보시면 드라이버의 경로는 뒤에 소스에 제가 드라이버라고 하는 폴더를 해놨고요. 마이너스 패스는 뭘까요? 마운트된 폴더 마법의 옵션인 리커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폴더를 다 뒤지라는 거죠. 그냥 다. 그리고 제가 이만큼을 선택해서 버튼을 누르면 아이고 뭐라고 나왔네요? 아, 선택을 제가 이상하게 했군요.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하면 네, 명령어가 돌고 있고요. 이거 한 줄로 선택하는 거는 여기 선택하면 되죠. 번호를 누르시면 한 줄 선택되고요. 주르르르 다 들어갑니다. 이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실 게 패키지라면 여기에 아이고 제가 어디 있죠? D 드라이브에 해당되는 소스에 이런 식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업데이트를 제가 따로 갖다 놨죠. 여기에 얘를 가져다 놓고 싶다 한다면 네 제가 드라이버를 다 집어넣어놔서 에러가 나는 거고요. add windows 뭐가 있죠? 패키지. 그래서 패키지 패스는 뒤에 이미지가 아니죠. 뒤에 업데이트에 윈도우 8.1에 네. 이 파일을 마이너스 패스는 뒤에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에 역시나 잡고 얘만 실행을 하면 해당되는 파일을 집어넣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명령만 아시면 되게 쉬워요. 근데 나는 파워쉘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서 cmd 여시고요. dism 슬래시 물음표로 쳐보시면은 비슷한 명령어들을 되게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붙이는 건 뭘까요? dism 슬래시 마운트라는 옵션을 쓰는 거고요.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식으로 옵션들이 쭉 존재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파워쉘만 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회사는 윈도우 7인가 8부터는 텔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기본이 깔립니까? 안 깔립니까? 안 깔립니다. 그래서 올해 IT 하신 분 텔레 클라이언트 깐다고 어떻게 하십니까? 프로그램 추가돼 가서 텔레 추가하세요. 그럼 아싸리 처음부터 이미지에 텔레시 깔리면 좋겠죠. 그런 명령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검색을 해보면요. 시간 계산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요. Enable Windows Optional Features라는 것이 있고요. 내 피처가 뭔지 보고 싶다라고 하는 명령어가 뭐가 있을까요? get Windows 옵션을 피처로 하게 되면 현재 이미지에 turn on 되어 있는 거, turn off 되어 있는 거 있고요. 에디션 바꾸는 명령은 뭘까요? 모르면 그냥 다 여기서 쳐보십시오. 이렇게 get Windows Edition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set Windows Edition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뭐 관련인지 보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get app라고 하는 명령어들이 다 존재하고 있고요. 얘를 통해서 이미지들을 볼 수 있고 아니면 방금 전에 제가 입력한 것처럼 명령어 중에 또 뭐도 있습니까? 패키지를 볼 수 있는 명령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해당 파일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dismount windows image pass는 뒤에 images 마이너스에 가봤더니 나 잘못했어 취소 나 할 거야 save. save를 하면은 WM 파일 용량이 늘까요 안 늘까요?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요. 걔를 가지고 설치하시면 원하시는 형태가 다 적용되어져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 계산, 예. 디스카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쉽죠? 일단요. 오늘은 WIM을 여실 수 있다는 거 하나만 알아가셔도 저는, 예, 행복합니다. 예. 열 수 있다는 걸 많이들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때를 기억하시나요? 이게 뭐 설치하면 이거 못 보신 분도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요새요. IT 10년 하신 분 찾기가 되게 힘들다 그럽니다. 윈도우 서버 2003이나 윈도우 XP 깔 때 화면이었고요. 이 당시에 메인 화면에 얼른 이 F6을 누르란 메시지를 못 누르면 리부팅을 다시 했었어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죠? 드라이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조사들이 드라이버를 두 종류로 제공했어요. 윈도우 다 설치되면 쓰는 드라이버, 설치할 때 쓰는 드라이버. 왜요? 얘는 무슨 모드입니까? 기본적으로 도스 커맨드 모드이기 때문에 도스 커맨드에 맞는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얘는 먼저 넣을 수도 없어요. 이미지에다가 이 당시 이미징이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집어넣기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문제는 뭘로 설치 못했습니까? USB 설치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플라피 디스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새 플라피 디스크 찾는 게 더 일이죠. 이거 얘기하면 되게 노인네 같다 얘기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까시는 분 계십니다. 2003을요. 그건 아싸리 어떻게 하실까요? 깔아놓고 걔를 뭐 해놓을까요? 고스트를 구워놓으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풀어제끼기 위해서 빨리.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안들이 나왔는데요. USB로 윈도우 깔 수 있는 거 아시죠? 이제는. USB로도 윈도우 깔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USB에다가 다 집어넣는데 걔로 부팅이 안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부팅. USB를 잘못하면 제 드라이브 날아갈 것 같은데 디스크 파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요. 명령어 중에 액티브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F디스크 예. F디스크 아시는 분 계세요? F디스크 제가 국민학교 때 어떻게 하다 디스크 하나 생겨가지고 F디스크가 되게 무서운 툴이라 생각을 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파티션 다 날아갑니다.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디스크 선택하고 여기서 클린이라고 치고 엔터치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제 드라이브 통으로 다 지워집니다. 랩디스크에서 파티션을 프라이머리 파티션을 만들고 걔를 부트를 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럽니까? 활성 파티션이라는 얘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윈도우를 설치를 했을 때 여기에 활성이라고 적혀있는 분도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활성이라고 적혀있는 거요. 걔가 뭐냐면 부팅할 지정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USB를 다 만드시고 액티브를 안 하시면 걔로 부팅이 안 됩니다. 주의하실 거거든요. 두 번째 컴퓨터 두 가지 모드가 있죠. MBR이 있고 UEFI가 있는데요. UEFI에서는 NTFS가 인식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서버에 안 깔아보셨어요? NTFS 인식 안 합니다. FAT32로 포맷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FAT32의 최대 용량이 얼마입니까? 4기가죠. 그래서 WM 파일이 4기가 넘어가 버리면 FAT32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M 파일이 4기가 안 넘도록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USB 3.0으로 깔면 요새 업데이트하는 시간보다 까는 시간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3.0으로 까시면. 그래서 뭐 이게 있기 때문에 난 이미징에 필요 없다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boot.wm 파일을 손을 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엄밀하게는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컴퓨터 죽었어요. 완전히. 근데 여기 있는 디스크에 파일만 빼고 싶어요. 빨리. 하드웨어는 딴 거 사기로 했고요. 클라이언트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나 컴퓨터 새로 사기로 했는데 C드라이브는 파일 몇 개만 꼭 빼줘.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걔에다 OS를 새로 깔아서 파일 넣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툴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아, 진짜 이상 오늘 꽁수만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저희 회사에 인수가 되어서 이름이 뭐로 됐습니까? 다트라는 프로그램으로 MDAP에 들어있는데요. 결국에는 부팅할 수 있는 윈도우를 하나 갖고 계시면 되죠.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윈도우를 USB에다 깔아서 USB로 부팅하면 얘가 뭐가 될까요? 드라이브로 보이겠죠. 그럼 파일 빼낼 수 있겠죠. 근데 윈도우를 닦을 용량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작은 사이즈의 윈도우를 갖고 있는 거를 윈도우 PE라고 부릅니다. PE. 그래서 인터넷에서 윈도우 ADK라 검색을 하시면 ADK 내에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배포 도구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얘 까시면 특정한 폴더에 윈도우 P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GUI입니다. 윈도우입니다. 그리고 WIM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없는 드라이버도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이 설치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윈도우 1번 CD에 있는 boot.wim이라는 파일입니다. 그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서버를 부팅이 되거나 클라이언트 부팅을 시켜서 파일을 빼야 될 때 USB에다가 WinPMI를 갖고 계시면 부팅시켜서 뭐 할 수 있을까요? 그 컴퓨터에 필요한 파일을 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말 그대로 응급복구 CD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드리면요. USB에 담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ADK가 있고요. 얘는 상위 버전에서 하위 버전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하위 버전의 상위는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WinPE 같은 경우는 윈도우 7이나 2008이 사용하던 버전과 지금 8과 201에 쓰는 버전이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7이나 2008을 쓰시는 분들은 하위 버전의 ADK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상위 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얘로 할 수 없는 것도 이런 말을 드리면 이걸 서버로 쓰시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윈도우니까요. 이런 것들 다 안 됩니다. 특히 두 번째 게 아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만히 켜놓으면 3일 있다가 리부팅 됩니다. 가만히 켜놓으면요. 예. 네. 그리고, 예, 네, 뭐 여러 가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뭘까요? 부팅용으로 사용하는 용도라는 겁니다. 부팅용으로. 그리고 얘는 메모리에 탑재가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디스크가 아니라. 그래서 다 부팅을 하면 X드라이버가 생기는데요. 옛날에 램드라이버 기억하시죠? 램드라이버 형태로 부팅이 되는 구조를 해서, 네, 아까 설명드렸지만 메모리가 최소 512가 필요합니다. 512가. 그래서 WinPE에다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걸 추가적으로 깔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얘도 뭘까요? 패키지로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죠. WinPE용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엔지니어시라면 파워쉘 같은 거는 WinPE에다가 애드를 시킬 수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파워쉘 같은 경우는. 바로 보시죠. 네. 20분 남았는데요. 여기에요. 제가 이놈의 해상도 때문에 지금 1366으로 다 해왔는데 1360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설치를 하면요. 이렇게 배포 및 이미징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ADK를 까시면 됩니다. 그러면 C 드라이브에 들어가 볼까요?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예, 윈도우 키트 밑에 8.1 밑에 어세스먼트 앤 디플로이 키, 그래서 ADK입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WinPE라고 하는 폴더가 보입니다. WinPE. 그럼 여기에 관련된 파일들이 들어있다는 거. 첫 번째는 뭐 하셔야 될까요? WinPE 이미지 관련된 파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파일이 copyp라는 명령어인데요. 제가 D 드라이브에 WinPE64라는 것을 좀 삭제를 하고요. 제가, 예. copyp amd64d에 winpe64라고 하는 것을 하면요. 이렇게 관련된 파일들을 쭉 카피를 해줘요. 카피를. 그러면 해당되는 폴더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있고요. 미디어에 가서 보면 여기에 소스 밑에 boot.wm이라는 드디어 정체의 파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얘를 뭐 할 수 있을까요? 마운트 할 수 있겠죠. 마운트 할 수 있겠죠.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3분 지났죠. 예, 3분 지나면 다 안 했다 그러시는데요. 마운트 윈도우스 이미지의 이미지 패스는 D에 WinPE의 소스, 미디어의 소스의 boot.wim 패스는 D에 예, WinPE의 하지 말란 얘기 안 하시네요. 예. 마운트의 인덱스 번호는 4번일 겁니다.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4번이 아닌가 보네요. 예, 그러면 get windows image, 이미지 패스는 뒤에 소스의 소스가 아니죠. winpe64 밑에, 미디어 밑에, 소스 밑에. 예, 넘어가십니다. 1이네요, 1. 예, 1.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렸는데요, 지금 1. 그리고 예, 실행 누르면 얘가 마운트가 되고요. 마운트가. 나머지 작업들은 아까랑 똑같죠. 드라이버 추가 뭐였죠? Add Window Driver. 패키지는 패키지가 어디 있는지 아셔야 돼요. 패키지 파일은요. 기본적으로 윈피를 설치하시면 아까 제가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윈도우스 키트 밑에 팔짱 밑에 여기 밑에 윈피 밑에 AMD64 밑에 가보면 윈도우 P 옵셔널 컴포넌트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파일들이 다 뭘까요? 윈피에 설치했던 추가 옵션 파일들입니다. 여기서 얘를 깔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윈피에 파워쉘이 추가가 된다는 것이고요. 얘를 깔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닷넷 프레임워크가 깔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셔야 될 건 뭘까 이제요? 얘를 어떻게 다시 머지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스마운트 윈도우스 이미지 이미지 패스는 뒤에 윈피 밑에 예, 마운트 밑에 하고요. 디스카드 할게요. 그러고 나서 예, 실행을 하면 디스마운트가 되고요. 감이 오셨겠지만 얘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ISO를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뭘 할까요? USB로 카피하는 겁니다. USB로. 그래서 제가 능력 프롬프트에 가서요. 다시 C에 예, make 예, ISO 2에 WinPE 64를 2가 아니죠. 를 D에 boot.iso로 만들어주세요. 예, koala p.iso 치면 예, 이렇게 ISO를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러면 이 파일을 가지고 컴퓨터를 부팅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D 드라이브에 boot.iso 밑에 있는 이 koala p라는 파일을 카피하셔서 아니면 얘를 USB에 카피하셔서 컴퓨터를 부팅을 해 보죠. 제가 여기에 이미지 3번에 설정에 들어가 보면 3번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로 가볼게요. 설정에 가보면 제가 여기에 잡아놨죠? 미리. 제가 얘를 강제로 끄고요. 엔터를 친 다음에 네, 킬 때 CD롬 부팅한다는 메뉴가 뜨면은요. 엔터를 치면 부팅이 되고요. 이게 뭐가 로딩이 되고 있는 걸까요? 윈도우 P가 로딩이 되고 있는 모드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P가 로딩이 되고 커맨드 프롬프트가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디스크 파트에 들어가서 리스트 디스크를 치면 현재 이 컴퓨터의 디스크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원래는 디스크가 보이게 되고요. 네, 셀렉트 디스크 0 리스트 파트 셀렉트 파티션 3번 3번이 뭔가요? 시스템 파티션이잖아요. 실제로 어사인 레터 R 뭘까요? R 드라이브로 웹핑하라는 뜻이에요. EXIT R 가보면 현재 제 윈도우 드라이브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좋죠? 뭔가 응급복구 하실 때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는 도구입니다. 파일을 빼내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어질 거지만 얘를 뭐였을까 그대로 IWM 파일로 구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디스크를. 그런 이미지도 사용할 때 윈피가 무조건 있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미징 관련된 자격증 시험을 보실 거라면요. 거의 시험 문제 절반 이상이 명령어를 묻는 시험 문제입니다. 예. 근데 윈도우 설치할 때 우리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USB나 CD를 넣고 부팅을 하면 제일 먼저 올라온 게 뭘까요? 윈도우 P입니다. P가 올라와서 선생님들에게 뭘 묻습니까? 언어 뭐 쓸 거니? 파티션 어떻게 할 거니? 나오죠? 그냥 기계처럼 X 누르시죠? 그러고 나면 뭐 합니까? 파일을 카피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일을 이렇게 확장한다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확장이 뭐냐면 WM 파일을 풀어제낀다는 겁니다. 풀어제낀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네 뒤쯤에서요 제가 온라인 물음표를 쳐보면요 뒤쯤의 옵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더 올라가야겠네요. 요거요. 제일 위에. 이게 뭘까요? 어플라이 이미지. 이게 WM을 해제해서 폴더에다 다 풀어달라는 뜻입니다. 선생님들이 WM 파일을 특정한 드라이브에 다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걸 푸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예, 오프라인 서비싱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걸 리부팅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물어보죠? 선생님들에게 컴퓨터 이름 뭐니? 도메인에 가입할 거니? 뭐 이런 것도 묻게 되죠. 그런 단계를 스페셜라이즈드라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계정 만드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자 계정을 놓고 엔터를 딱 치면 환영합니다. 앱 설치할게요. 나오잖아요. 그런 단계를 OOB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중 한 가지가 뭐가 들어갑니까? 뭐 타임존 설정 이런 것들 다 들어가죠. 윈도우에는요, 기본적인 SID가 있다는 사실 들으셨을 겁니다. 시큐리티 ID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아, 컴퓨터에도. 그래서 우리가 고스트로 막 찍어내면 언젠가 그 컴퓨터는 다 충돌이 나는 컴퓨터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컴퓨터라는 이름 같은 게 어디 들어간다 그랬죠? 스페셜라이즈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 앞에까지는 다 가지고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뭔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컴퓨터가 유니크한 값들이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을 시스프랩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스프랩. 시스프랩을 하시게 되면은 컴퓨터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뭘 할까요? 초기화 상태로 되돌립니다. 초기화 상태라고 하는 거는 보안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한다는 것이지 이미지가 완전 꽝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데모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이 머신을 잠깐 다시 부팅을 시켜놓고요. 그러면 다른 컴퓨터에다 막 뿌릴 거라면 원본 컴퓨터 하나 만드셔야 되죠, 먼저. 회사에 쓰는 프로그램을 다 깔고 뭐 세팅을 하고 이런 컴퓨터를 만드는데 그런 컴퓨터를 뭐라 하냐면 참조 컴퓨터라 표현하면 레퍼런스 컴퓨터라 표현하는데 한 대에다 미리 만드시는 거예요. 버추얼 머신에도 괜찮고 아니면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사양의 컴퓨터에다가 다 만드세요. 그리고 프레임 다 깔고 뭐 오피스 같은 거 다 깔겠죠.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될까요? 반드시 시스프랩을 하셔야 됩니다. 버추얼 머신에서 쓰는 파일도 시스프랩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컴퓨터 꺼지겠죠. 다시 키면 무슨 단계부터 진행되죠? 컴퓨터 이름 묻고 이런 단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껐는데 얘를 이미지로 구우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윈도우 P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꺼진 초기화된 컴퓨터잖아요. 얘를 그대로 구워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할 때, 즉 이 3단계를 진행을 할 때 윈도우 P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프랩을 하게 되고요. 머신 부팅이 다 됐을까요? 됐네요. 네, 에바에 계정 뭘로 만들었지? 예. 맞게 만든 것 같네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미 뭘 해놨냐면요. 이제 나중에는 도대체 해상도를 뭘로 할 거냐고 물어보고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피스 같은 데다 깔아야 되고 다 까셨을 거 아니에요. 회사라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sysprep이라고 치면은요. 이런 폴더가 하나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 예, 시스템 정리 작업에서 다음에 부팅되면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OOB를 하겠다는 겁니다. OOB. 이제 OOB란 단어가 익숙하신데요. OOB가 어디 있었죠? 아까 요 단계에서 요 단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generalize라는 단어를 한글로 바꾸면 일반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eneralize를 시켜야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안 시키고 나서 요것만 체크 안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컴퓨터 SID는 그대로인데 컴퓨터만 초기화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하고 다 끝나면 컴퓨터를 종료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시스템의 유니크한 값들을 다 지워줍니다.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미지는요. 근데 고스트를 할 때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언제쯤 깨달으십니까? AD 같은 거 구성하셨을 때 내가 언젠가 SID가 쫑난다는 사실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알게 되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다 컴퓨터 시스프랩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시스프랩 하고 나면 안 돌아오는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가 있죠. 잘 아시는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가상화에 사용하는 이 파일도 시스프랩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운영시설 깔린 거. 다 하셔야 되죠. 다 하셔야 되죠. 지금까지 고스트를 쓰셨거나 그냥 카피해서 쓰셨다라면 회사의 도메인 컨트롤러에 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손목까지 못 걸지만 50%는 불바다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ID가 똑같다는 것은 시스템에서는 모든 컴퓨터가 똑같다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고유 넘버가 똑같은 거예요. 리눅스는 그런 게 없지만 윈도우는 계정도 SID가 있고요. 컴퓨터도 SID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리셋하는 작업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시스프랩이라고 표현했고요. 시스프랩 할 때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 안 나온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이미지를 굽는 건 얘기했지만 무인 설치 파일 얘기는 아직 안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 질문 같은 거 안 나오고 넥스트 막 눌러서 깔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무인 응답 파일을 매핑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부팅이 완료가 나면 다음에 부팅할 때 뭐 할까요? 그 파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시스템 세팅을 완료해 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우리 회사는 무조건 C 드라이브는 200기가가 돼야 되고 D 드라이브는 나머지가 돼야 돼. 근데 사용자한테 깔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50기가 갖고 어떤 시간은 200기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음에 우리 회사는 무조건 컴퓨터 이름은 뭐 무슨 무슨 규칙이 돼야 돼. 우리 회사는 무조건 관리자를 위해서 무슨 계정을 만들어줘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무인 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 옵션은 윈도우 8.2부터 나온 건데요. 하이퍼V는 하드웨어 똑같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검색을 하지 말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VHD에 대한 부팅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옵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프랩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이 머신은 아이고 오르났다 그러네요. 제가 몇 번 돌려서 잠시 후에 이제 시스프랩 되고 나면 뭐가 될까요? 꺼집니다.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컨버트 윈도우 이미지라고 하는 스크립트 아세요? WIM 파일이랑요, VHD 파일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디스크 관리 도구에서요, 액션에 VHD를 디스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WIM을요, VHD에다가 부어주면 VHD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배우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dism/apply 이미지에서 WIM에서 VHD로 지정을 하면 다 부어집니다. 그럼 가상화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뭐 하실 필요가 없을까요? 윈도우를 한번 깔아서 만드시는 작업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가 컨버트 윈도우스 이미지라고 하는 파워쉘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얘를 이용하시면 WIM까지도 없어도 돼요. ISO 파일 그대로 갖고 오면 걔가 ISO로 마운트해서 WIM 찾아가지고 걔를 어디다 부어줄까요? VHD 파일로 다 부어주는 스크립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이미지 만들 때 다 깔았을까 안 깔았을까 2003, 2008부터 깔았습니다. 네. 2012 이후부터는 다 스크립트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add window 패키지를 통해서 얘는 뭐 해놓은 걸까요? 제가요? 2014년 11월까지 패치를 다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깐 것들은 선생님들의 윈도우 이미지 보통 서버 같은 건 7기가 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몇 기가입니까? 패치 다 깔았더니 용량이 올라갔죠. 이렇게. 그럼 얘를 카피하면 굳이 패치할 시간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네. 시스프랩과 컨버트 이미지라는 것이 있고요. 이거 단계를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정리하는 슬라이드고요. 시스프랩을 하면 어디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제너럴라이스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스프랩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응답 파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윈도우에 응답 파일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스페셜라이즈 이게 의미가 뭘까요? 네 번째 단계에서 진행되는 뜻이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XML 구조를 다 아셔서 만드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뭐라 그러실까요? 뒤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101인데 내가 XML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시는데요. 뒤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툴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도 어디 들어있을까요? 윈도우 ADK 안에 들어있고요. 잠시 살짝 보여드릴 겁니다만 여기서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뭘까요, 지금요? 이 부분이. 느낌이 뭐 같으세요? 파티션을 몇 메가씩 가릴 거냐? 이런 것들 여기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컴퓨터 사시면요. 아이고. 이 서피스에는 키보드에 포스 버튼이 없어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여기에 사이에 지원이라고 해서 회사 로고 넣어놓고 전화 보내는 거 보셨어요? 이 부분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는 어떤 분은 여자친구한테 이거에서 자기 전화번호랑 자기 사진 넣어놨다가 헤어져가지고 여자친구는 컴퓨터 새로 못 깔고 있고요. 예. 본인은 거기에 왜 제가 나오는지, 아, 본인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난 어떤 분은 이때 이걸 가지고 와서 저 아는 우리 회사에 뭐 차장님은 소녀시대 에디션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여기저기에다 그 이미지를 넣어놓은 거예요. 예. 네. 그런 것들을 하는 작업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CD에 넣어놓으시거나, USB에 넣어놓으시거나, 아니면 별도의 프라피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어디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이미지 안에 팬더라고 하는 폴더를 만드시, 이 안에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윈피로 부팅하셔서 셋업 슬래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예. 이거죠. 네. 여기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시간 계산. 그래서 이거를 예. 파일을 이렇게 해 놨고요. 여기에 확장을 해 보면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뭘까요, 지금요? 컴퓨터 이름. 그다음에 여기에 또 확장을 해 보면 감이 오시죠? 뭘까요? 도메인 주어는 어떻게 할 건지. 다음에 여기에 가보면 이건 뭘까요? 우리 윈도우 부팅하면 나오는 언어 선택 같은 것들. 다음에 OOB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컴퓨터에 사용할 언어 뭘 쓸지. 다음에 여기서 컴퓨터 제일 처음 실행 뭐 합니까? 계정 뭐 만들어줄지 묻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요. 이런 단계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다 윈도우 컴포넌트들입니다. 설치할 때 사용하는. 제너럴라이즈를 확장해보면 얘는 뭘까요? 설치할 때 평가판인 경우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CD키가 볼륨 라이센스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언을 해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제가 해당되는 파일을 네, VHD 파일로 VHD를 플라피 디스크로 만들었고요. 얘를 현재 이 세 번째 빔 머신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윈도우 원본 CD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얘를 엔터를 치고요. 빈 상태에서 킬게요. 그러면 당연히 뭐 올라올까요? CD를 할 거냐 묻지 않습니까? 그럼 CD 부팅을 하면 윈도우가 쭉 올라오죠. 일반적인 윈도우 설치해 보신 분들은 제일 처음에 뭐가 질문이 나와야 됩니까? 너 설치할 언어가 뭐고 키보드가 뭐고 이런 것도 나오고 넥스트 누르면 설치할래 이런 것도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요. 나오지 않고 바로 네 블루스크린 아니라 그러실 거 땡기면요. 이렇게 바로 진행이 돼서 잠시 시간이 지나거나 컴퓨터가 다 깔려져 있습니다. 다 깔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무인 설치 파일이고요. 이 파일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시스템 이미지 매니저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조 컴퓨터는 이미 이런 것들 다 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네. 저 5분만 더 할게요. 네. WIM 파일을 만들 때 만들고 나면 이런 것들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컴퓨터를 한 대 다 만들어 놓고요. 걔를 이제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아까? 디즘으로 뭔가를 묶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 개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어떤 컴퓨터에서 포맷을 할 때 보면 이제 350메가 나오고요. 어떤 컴퓨터에서 포맷할 때 보면 이렇게 잡다구리한 드라이브들이 나와요. 이 차이가 뭔가요? 왼쪽은 MBR 모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UEFI 모드라고, BIOS 모드와 UEFI 모드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냥 진행이 되죠. 제가 뭐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맨 땅에 헤딩 검색을 다 만드냐. 아까 전에 딱 실행했더니 있던가 없던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숙련이 돼야지 뭐 드래그 앤 드랍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ADK를 까시면 네. 여기에 네. C 드라이브에 ADK에 깔려 있는 윈도우스 밑에 프로그램 파일 쓸 때 윈도우스 키트 밑에 윈도우 8.1 밑에 네. 디플로이먼트 툴 밑에 샘플이라는 곳에 가보면요. 언어텐디드 파일의 샘플이 나와요. 이걸 로드하시면 기본적인 세팅값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이오스 해야 되지 UEFI 해야 되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컴퓨터 세팅기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선생님들 회사에 컴퓨터를 깔 때 350메가 생겼으면 이게 무슨 모드일까요? MBR, 바이오스 모드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UEFI 모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더 좋나요? UEFI가 조금 더 기능이 몇 가지 더 들어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얘가 성능이 뭐 엄청 떨어지 그런 건 아닙니다. 부팅의 방식이고요. 캡처하는 방법은 아까 윈피로 부팅을 이미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디스크 붙이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아시는 거 뭐만 필요합니까? 디즘 슬래시 캡처 이미지라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뭐 할 수 있을까요? 걔를 캡처링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떨어질까요? WM 파일로 떨어져서 걔를 가지고 나중에 뭐 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 추가하고 업데이트 추가하고 드라이버 추가하고 다 할 수 있게 되겠죠. 앞서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시간 관계상 안 보여드릴게요. 아까 윈피로 부팅 하나 보여드렸고요. 제가 그냥 제 컴퓨터에서 네. 디즘에서 뭐가 있습니까? 올려보면은 네. 캡처 이미지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냥 디즘을 통해서 임영을 때리면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WM 파일이 나오는데요. 슬래시 컴프레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기본 모드는 강제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압축을 해야 돼서 복구 영역으로 만드시는 거 있잖아요. 윈도우에 보시면요. 이런 거 알지 않으세요? 여기 복구에 가보면요. 리커버리에 가보면 시스템을 다 복구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윈도우 8 이상에는요. 이거 누르시면 얘 누르면 다 날아가고요. 얘 누르면은 사용자 파일은 냅둔 상태에서 리커버리가 됩니다. 그럼 얘를 리커버리하기 위해서 뭔가 이미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미지를 만들 때는 무슨 옵션을 주셔야 될까요? 리커버리 옵션을 주셔야 됩니다. 리커버리 옵션을. 그리고 윈도우 8.1부터 업데이트를 할 때 EST 파일이 내려온 것도 보셨을 거예요. 윈도우 10도 똑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뭔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C드라이브에 리커버리 이미지라는 곳에 가보면은 이 파일이 있고요. 얘도 뭘까요? WIM 파일입니다. 얘도 WIM입니다. 그럼 얘만 있으면 깔끔하게 새로 까는 것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것이죠. 얘도 마운트 시킬 수 있고요. 부을 수 있고요. 뭔가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구 파티션을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때 이 복구 파티션을 추가로 만들어서 여기다 파일에 저장을 해야겠죠. 이 저장하는 내용은 이 링크를 찾아가시면 만드실 수가 있고요. 명령어가 싫으시고 복잡한 게 싫으시다면 reagentc라고 하는 윈도우에 명령어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시면 사용자가 PC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할 때 되돌아갈 이미지를 매핑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 잘하시는 분은 컴퓨터 새로 사서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냥요. 그럼 언제 다시 복구하시죠? 그 컴퓨터 팔 때. 원상 복구 시켜야 되는데 복구 파티션 못 만들어 되게 얘기 많이 하세요. 그냥 컴퓨터 모르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컴퓨터 문제 생겼을 때 리셋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 윈도우 쓰는 사람들은 리셋이라는 컨셉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디바이스 뭐 어린이 패드나 예, 뭐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리셋이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것을 윈도우에서 갖고 있는 셈인 거고요. 그때 이 복구 영역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렇게 별도의 영역으로 만들어져서 여기에도 WM 파일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이 이미지를 USB로 들고 다니면서 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들의 이미지를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직접 깝니다. USB를 갖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 킬 때 이런 메시지 올라오는 거 보셨죠? 여기. 이게 뭘까요? 네트워크 부트를 통해서 뭔가를 깔 수 있는 메뉴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PXE 부트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윈도우에서는 WDS라는 것을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윈도우 배포 서비스라고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IP 받을 때 이 서버의 주소를 받아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접속해서 부팅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부팅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내려올까? 이제 감 잡히지 않으셨어요? 뭐가 내려올 것 같으세요? 부트.wm이 내려온다는 예상이 드실 거고요. 거기에 셋업점에 셋업.exe의 무인 응답 파일을 만들어 놓으시면 사용자는 어떠한 질문이 일어나지 않고 다 깔 수도 있을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만들 때 필요한 업데이트를 다 반영을 해놓으셨다면 사용자에게 굉장히 최신의 이미지를 내려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 개의 이미지를 올려놓으시면 사용자에게 어떤 것 깔지를 질문까지도 올려줍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에서는 서버를 깔 때도 이렇게 깝니다. 서버를 깔 때도. 그래서 WDS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요. 윈도우 서버에 있는 기능이고요. 당연히 스위치가 된다면 네트워크 대여포를 막기 위해서 뭘 쓸 수 있을까요? 멀티캐스트를 통해서 디플로이 하실 수도 있고요. 고급 옵션입니다만 멀티캐스트를 아무 때나 막 부리면 스위치에 부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멤버가 20명이 됐을 때만 배포에 이런 식의 옵션을 추가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간단하게만 보시죠. 이건 이제 추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윈도우 배포 서버를 설치해 놓았고요. 이렇게 설치하시면은 프로그램이 하나 올라오게 되고요. 관리 도구가. 이 관리 도구에서 하실 일은 뭘까요? 서버에 네. 여기에 가보면 부팅 이미지 뭘까요? 오른쪽 버튼으로 뭐 추가하면 되죠? boot.wim 설치 이미지 뭐 나올까요? install.wim 또는 다른 설치 이미지 추가 여러 개 추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또 착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드라이버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려요. 그럼 부팅할 때 이 드라이버가 인젝션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윈도우 배포 서비스라는 것을 윈도우 서버에서 기본 내장하고 있고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희 직원들 윈도우로 깔 때도 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치를 시켜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문화가 이거 깔려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야, IT가 그런 거 해줘야지. 돈 받으세요, 그냥 팀에서요. 한 대 깔 때마다 2만원 뭐 이렇게 해요. 저희 그렇게 합니다. 예. 가져와서 깔아달라 그러면 그거는 IT를 이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에 대한 뭔가 보상이 있어야죠. 그런 거 안 하면 IT는 영원히 지원부서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 다 묶어서 세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뭔가 필요한 도구가 있겠죠. 오늘 되게 원어원이기 때문에 기본 중에 구조, 명령어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한 번에 세팅 다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피스 같은 거 추가로 어떻게 까는지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순수하게 윈도우만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윈도우 다 깔고 사용자가 부팅을 완료했을 때 회사의 프로그램을 깔게 만들고 싶다. 그럼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배운 걸로 마시면 참조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 다 까셔가지고 걔를 캡쳐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시스프랩을 지원 못해요. 시스프랩 하고 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못 깔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 깔고 나서 프로그램에 까는 스크립트 같은 걸 또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위에 거는 공짜고요. 밑에는 시스템 센터를 사셔야 됩니다. MDT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설치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윈도우 쓰는 거, 많이들 지금까지 하셨던 거.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사용자 보고 깔라 그러는 거. 맞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추가적인 작업을 집어넣는데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너 오피스 못 갈래, 원어 못 갈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는 우리 회사는 아예 사용자 입력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를 라이터치라고 표현하고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는 걸 제로터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원래 있는 컴퓨터가 파일이 있어서 보관해달라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럼 걔를 다른 곳에서 카피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툴도 있습니다. USMT라고 또 ADK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업을 만들 수 있죠. 사용자가 버튼 누를 때 C드라이브의 유저스 폴더를 딴 곳으로 카피하고 엎어 씌우고 다시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카피해와라 이런 식의 옵션들을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을 담고 있는 것이 MDT고요. 마지막 데모인데요. MDT는 기본적으로 메뉴를 보시면 벌써 얘는 다 깔렸죠. 여기까지 왔죠, 지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기본 설정을 누르면 원래 계정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계정도 다 만들어서 부팅되는 거 보일 수가 있고요. MDT는 메뉴만 보시면 되게 쉬우실 거예요. 제가 MDT를 미리 깔아놓았고요. 이건데요. 얘는 착하게도 한글판도 있습니다. 한글판도. 그래서 ADK 까실 때 MDT 까시면 되고요. 전 영문판 깔아놓은 건데요. 여기에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이제 예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플리케이션에 뭐 추가하면 될까요? 선생님들이 설치하는 프로그램들 추가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는 WIM 파일을 넣을 수가 있고요. 드라이버에는 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 드라이버들을 집어넣는 형태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패키지에다가는 랭귀지 팩 같은 거 집어넣으실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이고, 예, 업데이트 쉐어를 누르면 이걸 사용할 ISO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컴퓨터 부팅돼서 여기에 쉐어에 접속해가지고 이미지를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여기서 임포트 OS 할 때 이렇게 윈도우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이미지 만든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캡처드 이미지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뜻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을 네. MDT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했습니다. 네. AS 한다고 5분 보냈고요.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약속된 시간을 5분만 추가했습니다. 제가 반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0분인데요. 제가 오늘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요. WIM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클라이언트를 안 뿌리시더라도 선생님 서버 깔 때라도 되게 편하게 할 수가 있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서버가 아니더라도 VHD를 만들어 쓰실 때도 VM 올릴 때마다 업데이트하는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주는 작업 같은 걸 하시면 뭘 가지고 하시면 될까요? 로로 파일만 있으면 업데이트를 반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꾸며놓았고요. 네. 성대님 뭐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네. 그럼 제가 정리하면 돼요. 네. 오늘 2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끝나게 되는 셈이고요. 네.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행사 좀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세션은 저희가 아까 저기서 보셨던 MVA에 곧 올라가서 다시 보일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PT 파일은 뭐 따로 받을 수 있는 장소를 EDN 같은 걸로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나가실 때 설문지 제출해 주시고 나가고요. 나가시고요. 돌아가시는 길 평안하게 사고 없이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